힘써 작정해 주신 것과 또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까지 힘써 참여해 주신 것,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정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작정을 너무 적게 했다 하면서 헌금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매도 있었고요. 작정한 것을 드리고 또 더 드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형제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자신은 지금 직장이 없어서 재정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작은 재정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왜 감사합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인데요, 제가 제 교회에 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들은 부부가 다 헌금을 하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큰 재정을 헌금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온 지 한두 수밖에 되지 않는데도 참석하시는 새 신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작정해 주신 분들의 금액을 모아보니 총 12억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은 지금 한 15억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다 충분히 채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 부담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은 입구에 이전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천천히 상황이 될 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 이전을 위하여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 옮길 교회를 갑니다. 지난주부터 그 옮길 교회 본당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 후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룸들과 함께 새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서로 축복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전설적인 홈런 왕은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는 714번의 홈런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나는 1330번 3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이 어떻게 홈런 왕이 되는 비결이냐 묻자 내가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더 많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거장들도 다 실수를 거듭하면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아브라함도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아브라함을 깎고 다듬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지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 주위에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란 땅을 떠난 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바벨탑을 세울 때 그 바벨탑을 세운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을 다 흩어버리시고 창세기 12장에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개인의 축복이나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500km 내지 7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 시대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장소를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거는 것이지요. 그때는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500km, 700km를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고대는 소떼나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100km 정도 이동을 하면 한 10%의 가축이 죽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움직인다는 것 정말 큰 믿음이지요. 믿음은 죄된 장소를 떠나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지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레 나무에 이르니 그때 하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다메섹을 거쳐 갈릴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의 중심 정도 되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몸으로 본다면 이 어깨에 해당하는, 이 등에 해당하는 그 가나안 긴 땅의 중심지 정도 되는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둘째 아들, 좀 거친 아들 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왔어요.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 한 5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는 BC 약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청동기가 막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무기들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고생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은 빈 땅이 아니고 힘 있고 칼과 창을 가진 군사력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그게 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았어요. 텐트도 치지 않았습니다.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고 불평하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지옥이 되는 것 다 아시죠? 아직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텐트를 칠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늘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곧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겜 땅을 떠나 베델 근처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베들레헴 기억나죠? 그게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는 짐을 풀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쪽을 보니까 아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뜻은 폐허무득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이건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승리가 있고 예배를 버릴 때 그곳에 패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소개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개인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다면 그 집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다면 아이, 폐허무득이, 황폐한 곳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풍부한 물이 넘치는 나일강이 있어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거의 기근을 모르는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살기가 좋고 가나안 사람 한 명도 없는 기름진 땅이고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기근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을 잘못 계산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축복은커녕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 생존 본능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도착하자 갑자기 외모가 뛰어난 아내에 대하여 아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을 읽을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다가왔을 때는 자기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왔을 때는 자기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는 너 큰 민족 이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비전이 가득 차 있으면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없습니다. 비전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세겜에서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또 베델 땅에서 짐을 풀면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대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한계에 갇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내 한계를 넘어 주님이 왕이시기에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시소처럼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자 믿음은 어디 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입장에 서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좀 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인 입장에서 이 구절은 좀 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은 죽거나 말거나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와는 헤어지기 바랍니다. 데이트할 때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때 그대는 나의 누이라. 정말 이복 동생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아내잖아요. 원래 머리가 좋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칙에 써야 됩니다. 너무 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원칙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라는 회의가 생기죠.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 아브라함도 평범한 나와 똑같은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위기 앞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애굽의 왕이 애굽 백성도 아닌 유랑객을 체포하여 죽이는 것 정말 쉬운 일이지요.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애굽의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에게 적각보고를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산을 가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빠,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기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과연 좀 충격적이죠? 65세인데 얼마나 머드팩을 잘했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줬어요. 이건 설교 때는 하려고 하지 않은 건데 그때 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65세라는 나이는 그냥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 한 40대, 30대 중년 부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주관적으로 자기 아내를 굉장히 이쁘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었어요. 다른 이 바로의 신하들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라를 잡아서 왕에게 바친 것을 보면 정말 이뻤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데려가는 대신 양떼와 소떼와 종들까지 주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고대 근동에는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의 가족들에게 결혼의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여종 하갈도 같이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갈은 애굽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가 자기 집에 없었는데 이때 애굽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돼요. 불의한 재물은 나중에 고통의 불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고 그의 생애 가장 기나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양과 소와 짐승만 가득했습니다. 아마 사라는 왕궁에서 바로 왕을 만날 때까지 남편인 아브라함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2장 17절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큰 재앙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염병이나 열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왕이 사라의 곁에 가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병이 나고 전염병이 확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만 건강한 거예요. 왕도 온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나고 난리인데 사라는 끄떡 없어요. 그래서 왕이 사라에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었죠. 그러자 사라가 자신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손을 대지 말라 말하였을 것입니다.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였죠. 그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똑똑하다는 분들이 이 사라와 바로 왕이 이미 하룻밤을 잤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오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한다면 잠자기 전에 개입하지 잠잔 이후에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빼딱하게 성경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볼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자신의 실수한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런 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중고등학생 때 배웠죠? 나라가 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조그만 나라를 세우려면 이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국토와 국민은 가질 수 있는데 주권이 문제예요. 작은 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큰 나라와 동맹을 맺고 큰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 너의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를 내가 침공하고 너의 나라에게 복을 주는 나라를 우리나라도 너를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주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를 주권을 주기 위하여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동맹을 맺어요. 그 로마 황제와 관계를 세우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를 내가 공격해 주마. 너의 나라에게 복을 주는 나라를 나도 복을 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 번째 얘기하는 땅을 주고 큰 나라 민족을 세우고 이제 너에게 복 주는 나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나라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엑사이즈를, 그 예를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에,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위기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만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주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죠. 그의 간증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100m 달리기 선수인데 그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마침 100m 결승 경기가 주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를 위한 중대한 경진이 참전했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주인의 성수를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영국 선수단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불참 통보를 합니다. 그는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영국인들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영국의 총리까지 찾아와서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일날 하는 100m 경기 대신 주일이 아닌 날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가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질주하였습니다. 그냥 일동으로 쭉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지금 400m인데 초반부터 저렇게 에너지를 쓰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 속도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냥 400m까지 100m 속도로 끝까지 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이렇게 400m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00m만 뛰었던 선수입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직접 뛰셨습니다. 그제서야 영국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그의 믿음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어계인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는 세겜을 떠나 베델에 가서 텐트를 치고 모든 짐을 풀고 공식적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기근이 닥치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다가가자 혹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여 자신의 아내를 애굽 바로 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적극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바로왕을 책망하시고 바로왕을 치시고 사례를 놓아주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자신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일로 아브라함은 그 초라한 믿음에서 아주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평범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아내가 죽음의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 아내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내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고 그 아내가 어찌 된지 모르고 있는 그에게 다시 그 왕국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일으키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주자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저런 녀석을 선택하다니 하고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큰 목소리 읽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앞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번역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할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기까지 신뢰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돈이나 외모나 이 세상의 유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우셨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 마음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실수도 핍박도 고난도 다 능히 이겨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지만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이 가득하였습니다. 헨델은 음악의 신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세 때 고향 할레라는 곳에서 성당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고 21세에 금반악기 거장이 되었고 40세에 유럽 전역에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헨델이 새 곡을 발표하면 그 장소에 폭력배를 보내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새 곡을 발표할 때마다 그러자 아무도 이 헨델의 곡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 오른쪽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1741년 4월 그의 나이 56세에 그는 모든 음악 활동을 내려놓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젊은 날에 주신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해 8월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한 가곡 대본을 주고 갔습니다. 그는 그 가사를 읽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거의 24일 동안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곡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260쪽의 원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부르의 명곡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한 조각의 영감만으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이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숙을 위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쓰지 않아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실수하는 나를 깎고 다듬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